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불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32명이 죽었고 29명이 다치는 역대급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이 사건의 범인이 재미 한국인 조승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되었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이 조승희와 마주 앉아서 1대1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던 내용이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할 정도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가 그날 총기를 난사하기 전에 친구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처음으로 그 말을 하면서 총기를 난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범행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추모 비석이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목숨을 잃은 32명의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더 기록이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조승희라고 33명의 이름이 거기에 비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의 추모석 앞에 사랑하는 조승희의 가족에게로 시작하는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많이 아팠단다.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 추모의 글을 쓴 사람은 바버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학생들은 그 추모식에 33개의 풍선을 하늘 높이 올려 보낸 뒤에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풍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식의 생명을 앗아간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또 그의 가족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이들이 진정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권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권세 있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를 걷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온몸은 다 터져서 찢기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구원시키는 능력이죠. 기적을 경험을 하고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전도자의 모습이죠. 죽을 때까지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다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실은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 중에도 두 부류의 전도자가 있죠. 내가 전도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한 부류는 전도자인지 전혀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다오, 원수와 같은 사람도 그를 위해서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살아달라고 이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가장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어려운 부류가 가족입니다. 특히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혼돈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위선입니다. 교회에서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혼돈스러워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혼돈스러워하면서 자녀들이 은연 중에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에 부모님은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자녀를 둔 중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야 하고 학원을 가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보내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학원으로 보내겠다라고 대답을 한 중직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련회를 따라가면은 뭐 저도 억지로 끌려갔던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련회를 가면은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기 싫어도 저녁에는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형님이나 누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흉내라도 냈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래도 결단은 하고 돌아오죠. 이제 술, 담배는 끊을 것이다. 거짓말도 안 할 것이고 욕도 안 할 것이다. 물론 그 효과는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련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보내려고 그러죠. 스스로 자녀의 신앙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수련회를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녀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보내야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중적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은 그 자녀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들어도 가시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새벽 예배는 꼭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은 새벽 예배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가 되면은 논에서 일을 하다가 일찍 마칩니다. 다른 논에는 아직까지 일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딱 마치고 그리고는 집에 가셔서 씻고 식사를 하고는 수요 저녁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나는 평생 아버지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빠지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이 친구가 있다고 하면 토요일 날 찾아가서 해결을 해놓고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은연 중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이야기를 직접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죠.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내가 군내논을 팔아서 그 군내논은 우리 논 이름입니다. 군내논을 팔아서 그 논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해 두었었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왔다라는 거죠. 네가 좀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셔서 보통 우리는 그 정도면 그냥 꿈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만은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장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그 군내논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을 하셔서 그 군내논을 팔아서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큰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동네 홍수가 났습니다. 사천 강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 흘러 넘치기 직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다 피난을 가는 중에 우리 집도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만약에 떠나면은 나까지도 떠나버리면은 우리 동네가 수장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더니 둑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삼남매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각지에 흩어져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언제 느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학교와 교회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써 훈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하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새벽에 매일은 못 나와도 토요일 새벽에는 자녀를 깨워서 여러분 자녀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우면 되겠습니까? 달리다굼 하면 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것이죠. 달리다굼, 아이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본을 받는 것이죠.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새벽에 푹 잘 수 있지만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을 보니까 무엇인가가 있는 거구나.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린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6년 4월부터 43개월 연속으로 출산율 최저치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록들입니다. 43개월 연속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부에 잘 안 와닿죠. 작년에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은혜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역이 지방이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은 서울입니다. 천만 명이 모여들고 있는 서울, 그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송진중학교 이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간다면은 2032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겨우 1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볼 수가 없고 노인들로만 우리나라가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인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낳은 자녀들만큼이라도, 참 이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낳은 자녀들만큼이라도 부모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부모 세대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부모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그 때가 오면은 스스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모들이 우리가 낳은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았다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2천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만명을 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두 배의 힘이 아니라 다섯 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큰 능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노라. 그 두 사람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각인을 하면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하고 교회에서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하나님은 내야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경외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빠, 엄마가 매일 새벽은 못 나가지만은 토요일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가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자.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만 해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이 되어서 나갔다면 이 두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합이 잘, 호흡이 잘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과 가룟 유다가 짝이 되어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몬은 열심 당원이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텐데 가룟 유다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사람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은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이 짝이 되었다면 아마도 시몬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유다를 어떻게 품어야 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생각에 강한 이 사람, 어떻게 내가 힘을 합해서 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룬 제자는 많이 성숙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만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루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맞추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여야만 하기 때문에 더 성숙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전략은 그래서 꼭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용납을 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화목해야 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도 들어가시고 전도에도 들어가시고 나는 그 전도에 안 들어가. 왜?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까지 어린아이 성도입니다. 좀 마음의 문을 딱 여시고 세례도 들어가시고 전도에도 들어가시고 그곳에 가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면서 그리고 인생의 애환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우리를 성숙시켜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십시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맨날 모여서 손가락 질라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좀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와 그리고 신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그 한벌 옷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네가 전도자로 살면은 내가 다 공급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먹어야 할 것, 네가 입어야 할 것, 타고 다녀야 할 것 모든 건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은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면은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면은 누가 공격을 해오냐 하면은 약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물론 자신의 모습은 뒤에 감추고 있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화를 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가 조금 오랫동안 통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또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할머니 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좀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두려워서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걸어서 그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듣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TV를 두는 TV 다이가 있죠. 그 TV 다이 끝에 보면은 수석, 밑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놓고 있는 어떤 그러한 수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물 속에 눈이 있는 어떤 생명체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돌에 착 달라붙어 있더라는 것이 꼭 돌인 것처럼 근데 눈이 있고 그래서 그 수석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할머니가 그냥 그대로 뒀다고 그럽니다. 뒀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져요. 수석이 커져가는 것 같고 보니까 수석에 탁 달라붙어 있는 그 생명체가 점점 커져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커져가고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커져가고 있던 그놈이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노려보더라는 겁니다. 그 큰 눈을 가지고 이제 막 노려보는데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서워서 소파 쪽으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데 소파 밑에서 그와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뱀 같은 존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그만 죄악을 허용을 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조그만 죄악을 허용을 하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놈이 또 다른 존재들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해석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왜 전화를 걸었냐면은 바로 얼마 전부터 손자가 조금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배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꿈과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해결책은?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벽에 회중에 묻혀가지고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내 입으로 발음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찬송 시간에 제 입을 가지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내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기도문을 내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사탄이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눅이 들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말 못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 말도 할 때 힘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전도하라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 허용하면은 슬금슬금 파고 들어오는데 도사가 요놈들입니다.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때로는 환영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상황들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따라오는 성도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거절과 핍박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랬죠. 거절이고 핍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아시죠?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은 죽고 그 여인은 살린 제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책임을 지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선장 스미스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보트에 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드라마에는, 영화에는 각색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실제로 각색하지 않고 있었던 영웅들이 있죠. 배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입니다. 이 밴드팀의 단장이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화려한 배에 자진해서 탄 악장입니다. 그가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 이야기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를 하면서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영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들은 이 시대에 빛나는 스타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하셨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영웅,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사람, 이와 같은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